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엎드려 우리 토요일을 시작하는 우리 한성도 한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주말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도로 하루를 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 읽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 즉 한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서 100km나 넘게 떨어진 먼 세겜 땅까지 자신들의 안부를 전하러 온 동생입니다.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를 가진 이복 형제입니다. 어떻게 그런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평소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요셉. 성품이 너무 올곧고 정직해서 형들이 뭐 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아버지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됐던 요셉. 게다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옷도 형들이 못 입는 아주 명품 채색옷을 탁 갖다 입힌 그 요셉.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세월이 갈수록 이 악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탕 터진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터지는 사건들이 우연히 터진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이 감정이 쌓였다가 폭발해서 생기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동생 녀석이 멀리 떨어진 이곳, 아버지가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이곳에 딱 나타났다는 사실에 형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동생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녀석은 그 멀리까지 형들 만나러 오면서 100km나 넘는 곳까지 오면서 굳이 그 명품 채색옷을 입고 와야 됐다는 것 사실에 형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딱 요셉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마청 르벤이 뭐 죽일 것까지는 있느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말자, 그 정도로 이 사태를 좀 완화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 간신히 죽음은 면했어요. 하지만 살기 등등한 형들이 달려들어서 먼저 채색옷을 벗기고 그리고 빈 구덩이에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 채색옷을 굳이 벗긴 이유, 이것은 아버지의 편애를 상징했거든요. 형들의 분노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냥 옷부터 확 거칠게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넣었죠. 아마 모르면 모르되 이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형들에게 아마 애걸복걸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마음이 싸나워진 형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요셉을 팍 밀어서 이 구덩이에 쳐넣어버립니다. 그 먼 길을 형을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달려온 요셉에게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꽃을 품고 왔는데 상대는 칼을 품고 왔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어떤 점들이 형들에게 그동안 상처를 주었는지 전혀 감이 없었던 것이 분명해요. 감이 있었으면 이렇게 혼자 몸으로 이렇게 형들한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던져진 것입니다. 형들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서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자신을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 넣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생기죠. 믿었던 사람에게 아주 뭐 청천벽력 같은 배신을 당하고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그쪽 스토리 들어보면 우리의 어떤 점들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툭 터집니다. 어쨌든 이제 겨우 17밖에 안 된 소년 요셉에게 이것은 거의 멘붕에 가까운 충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5절, 28절을 보겠습니다. 25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랏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학과 모량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혈육이요 우리의 동생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동생을 또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또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 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넷째 형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냥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러면 죽이지 않고도 우리는 미운 놈 영원히 안 보게 되고 나중에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결국 그 아이디어가 채택되고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게 되죠. 요즘 뭐 21세기판 염전 노예 사건도 막 터지고 그러는데 인신매매를 형들의 손에 의해서 당합니다. 그리고 이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다음에 그 채색 옷을 찢어서 죽인 수렴소에 피를 묻힙니다. 그 아버지에게 갖고 갑니다. 아버지는 그걸 보면서 사나운 맹수에게 요셉이 당했구나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참 이 야곱의 아들들이 옷을 찢어가지고 염소피를 묻어서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걸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시추에이션 아니겠습니까? 30년 전에 야곱이 정확하게 그 방법으로 늙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인 척하고 양털 가지고 옷을 가지고 입고 돌아가서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이 30년 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속임 당하고 그리고 이런 아픔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곱이 피눈물을 쏟으며 대성통곡합니다. 35절을 보니까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서 아들과 함께 가리라. 스올이라는 것은 저승, 저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냥 차라리 야곱이 그냥 요셉과 함께 같이 죽겠다. 따라 죽고 싶다. 아마 야곱은 그 먼 데까지 아들을 혼자 심부름 보낸 데 대한 죄책감이 많아서 더욱 괴로웠을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17살의 소년 요셉이 잘 자랐을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풀려가게 된 이 사건은 실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인데 비전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지만은 전혀 해석이 안 되는 이 날벼락 같은 고난이 우리한테 탁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나? 그럴 때는 억지로 너무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난리법석을 떨고 원망하거나 깨부수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그냥 안고 가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측량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그냥 안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확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이 벌써부터 힌트가 나오고 있어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누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운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섭니다.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요셉의 운명이 가혹하죠. 아주 뭐 저주이고 재앙이죠. 17살이면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려고 우리 부모들이 참 난리 떨 나이인데 요셉은 그냥 노예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엄청난 변장된 축복이었습니다.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때 그 의미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은 몇 수를 앞서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만 합니다. 고난이 너무 크니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움직임이 작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태산 같은 임팩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요셉에게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도 보면요. 사건은 비극이지만 형들의 악행은 정말 치를 떨리는 것이지만 그 사건을 하나님이 수습해 가시는 과정이 놀랍습니다. 첫째로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어떻게 마청 르벤의 설득으로 죽이지 않고 그냥 구덩이에만 집어넣었을까? 이것도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둘째, 왜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넣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을까요? 시간이 조금만 어긋났어도 지금 르벤이 그렇게 말해놓고 좀 딴 데 볼일 보러 가서 형들이랑 떨어져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났어도 르벤이 돌아와서 몰래 요셉을 구출해서 다시 야곱에게로 돌려가서 그래서 요셉은 다시 부잣집 도련님으로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하필 그 타이밍에 미디안 노예 상인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예요. 뭐 수백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그 나라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집이 하필이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을까. 이 세 가지 우연 같은 상황들을 구슬을 꿰듯이 우리가 쫙 꿰보면 이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의 물줄기 사이로 하나님의 절묘한 개입이 군데군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꼭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해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만 개입하셨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막아주시고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아주 꼭 맞는 사람을 보내서 죽을 것 같이 괴로운데 죽진 않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희한하게 죽을 듯이 죽을 듯 하다가 오뚜기처럼 일어서면서 괴로운 고난 속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런 고난의 줄기에 얽혀있는 분들은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이 괴로우시지만 여러분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자, 요셉이 그냥 있었으면 그냥 부잣집 사랑받는 도련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애굽으로 가야 했어요.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은 가요. 관광은 가요. 그렇지만 애굽으로 움직이는 핵심 라인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간 곳이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바로왕의 최측근입니다. 이런 집은 백을 써서 선을 대려고 해도 불가능한 판인데 변방의 히브리 민족의 소년이 하루아침에 그냥 쑥 들어가서 이제 다음 주 본문 보면 나오지만 그냥 벼락 출세를 해서 그 집의 총괄 책임자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요셉은 13년 후에 30살의 나이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죠.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길을 잃었는데 알고 보니까 길을 잃다가 갔는데 나중에 정도로 간 사람보다 더 빨리 가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17살 나이에 남들은 조기 유학 가고 이렇게 막 과외 수업 받고 그래야 될 나이에 요셉은 이제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인생에서 확 뒤로 쳐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팔레스타인에 남아가지고 야곱의 귀욕을 받으면서 그 명품 옷 입고 최고로 살아본 듯 최고로 출세한 듯 요셉은 아마 세겜 대학에 장학금 받고 들어가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동네 읍장 그 정도 합니다. 이게 최고로 출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갖고 있는 야심이라는 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요셉은 그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인 애굽에 와서 면장도 못합니다. 최고로 그냥 가만뒀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최악으로 떨어뜨리셨지만 그 최악이 생각할 수도 없는 최상으로 가는 그 지름길이었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남들이 앞서가는데 나는 비하인드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게 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를 우리는 지켜봐야만 합니다. 기막힌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이제 하나씩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역경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보지 말고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이게 뭔 섭리가 있어서 나 이렇게 힘든 상황에 들어왔을까? 그래서 고난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그러니까 고난을 볼 때 우리가 과거지향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의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미래도요. 여러분이 너무 섣불리 설계하지 말고 이 길을 가야 안전한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아이의 고난을 너무 여러분이 막 제거 돈으로 제거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그 고난을 안 겪었으면 나중에 요셉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들이 너무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겪어야 이 아이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안전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요새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완전히 익었을 때 과일을 따야 되는데 중간중간에서 그냥 다 따버리니까 쫄망쫄망한 과일들만 있지 풍성한 과실이 요새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부모들이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에스터같이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교육을 안 시켜요. 그의 인생에 겪어야 될 고난이라면 늘름하게 겪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겪고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각본을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에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요셉은 받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하나님의 비전도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만 받고 광야는 통과하지 않으려는데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건 뿌리지 않고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임신매매라는 비극으로 이제 시작합니다만은 그 임신매매라는 그 비극이 세계제국 애굽의 심장에 요셉을 갖다 놓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폭풍이 밀려올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축복의 서곡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힘차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요셉이 겪은 것처럼 청천벽력 같은 고난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